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십일조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개 십일조 규례하면 일정의 비율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내듯이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헌금 규례 정도로 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십일조 규례에 대한 성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하는 정도로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십일조 규례는 창세기 14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개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돌아올 때 자신이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서술하면서 십일조를 드린 사람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십일조를 받은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멜기세덱에 십일조를 드릴 그때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의 규례로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따라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라 태어난 분이 아니고 유다 지파를 따라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재상이다. 난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는 그런 영원한 재생의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언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미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개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갖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지만 본래 서원은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 무슨 좋은 행동을 해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선언했다는 사실은 야곱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구체화된 11조 규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11조가 단순한 헌금의 수치의 양을 결정하는 규례 정도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매년 곡식과 그리고 가축, 기름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드려야 됩니까? 이미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와서 거기서 드려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정 분량의 헌금 정도였다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바로 그 이름을 두시겠다 택하신 곳, 그곳에 와서 그냥 내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택하신 그곳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하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와서 세무소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이렇게 말하면 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그곳에 와서 매년 곡식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기름의 11조를 먹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짐승과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먹는 음식 규례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1조를 먹는 것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정한 짐승을 먹는 것하고는 그 성격이 완전히 판이합니다. 음식 규례는 무엇이 거룩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용도로 만들어졌죠. 뿐만 아니라 음식 정결 규례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규례이기도 함과 동시에 실제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규례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을 택할 그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이 식사는 우리가 볼 때 물리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의미에서의 식사가 아닌 매우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식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곳에서 11조를 먹고 즐기되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적어도 이 말씀 27절 이하의 말씀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예루살렘에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먹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한 해 동안 지은 그 11조를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것을 다 먹어 치운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본문에서 명하는 이 식사는 일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식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적인 식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아마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많이 드셨죠? 대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각체 흩어졌던 가족 친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뭐지요? 평소에는 잘 먹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좀 맛난 음식 한번 먹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식을 행합니까? 그건 적어도 아닐 것입니다. 조상들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조상에게 감사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십일조를 먹고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도록 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이 모든 소산도 하나님이 주신 소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일조를 바침으로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헌금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낸다는 말은 단순히 신자의 의무를 다한다거나 나도 교회 경상비를 쓰는데 나도 한 몫을 담당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존과 내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 그분께 있고 생명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헌상행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행위를 언급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십일조와 우양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먹는 이 의식은 단순히 헌금 행위가 아니라 헌상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매우 특별한 규례요 매우 특별한 식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먹으면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 그분의 나의 생명의 공급자요 내 생명의 근거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식적 차원에서의 매우 특별한 식사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너무 멀어서 소와 양을 이끌고 가기가 물리적으로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이지요. 만약에 광주나 부산이나 울산에서 소를 몰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이런 번거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은으로 바꾸어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재물을 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언제까지 계속 적용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때까지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사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이런 일들 하셨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돈을 바꾸는 일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적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에서 쓸 수 없는 그런 흠이 있는 재물들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바치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무슨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일조를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일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십일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처임을 27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먹고 즐거워할 때 자기 가족들, 권속들은 물론이거니와 레위인들도 함께 이 의식적 먹음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그런 지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만 되었습니까? 비록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돌아다니면서 증거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의 제사물을 보조했던 일들을 했고 그리고 민수기 35장 6절 이하를 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을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제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어떤 사법 제도 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 제도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 곳간을 맡는 행정적인 일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흩어진 성읍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수행했던 레위인들을 이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시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나그네, 객, 고아와 과부들까지 이 먹음에 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또 십일조를 내야만 되었죠. 이 십일조는 어떤 십일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년 십일조는 어디에다가 바치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서 바칩니다. 그 다음에 매 3년마다 십일조를 다시 바치는데 이 십일조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피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 3년째 십일조를 드렸을 때는 매년 드렸던 십일조는 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신명기 15장 20절에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앞에서 먹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3년 십일조를 함께 중복해서 드렸지 3년째 십일조를 낸다는 핑계로 매년 십일조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헌금의 용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요 원치라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것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피를 채우는 수단으로 바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이 궁일의 의미가 함께 이 헌금 행위에 헌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헌금을 낼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저는 낼 거 다 내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우리 성도들 중에 뭐 밥을 굶든지 뭐 길에 나앉든지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낼 거 다 내었습니다.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마치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이 얼마나 좁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수평적 관계 안에서 이 기쁨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헤아려서 그들의 피를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내가 바쳐야 될 것들을 바쳤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누리는 이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이런 기쁨에 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안 되고 내가 그런 기쁨에 동참하면서도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의식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과 함께 먹도록 하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헌금을 잘하고 또 구제를 잘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거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가르침들은 물질적인 복과 현세적인 안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르침은 절대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헌금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제가 신명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편에서의 믿음과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순종을 도구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언약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언약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언약의 특징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속과 요구와 그 다음에 순종, 불순종 여부에 대한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했으니 이렇게 행하면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율법주의적인 접근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 여기다가 적어놓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언약 백성인 신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나타낸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만 되는 도덕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리하여 언약 백성의 진정한 반응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자라고 하면요 은혜로 구원받지 뭐 지켜서 구원받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에 율법 순종의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다라면 저는 단언컨대 그분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엄격히 말하면 그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규례를 지키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해서 헌금 생활을 하나님의 복을 불러드리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통로요 수단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이것은 선후가 바뀐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선십일제라고 해서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1억 원 수입을 줄 줄 믿고 천만 원 헌금을 한다든지 천만 원 수입을 줄 줄 믿고 미리 십일제로 백만 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상업적으로 거래하자는 일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근거요 내 생명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약시대 이때도 십일조 규례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십일조 규례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시면 면제년 규례 그리고 노예 해방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16장 이후에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각종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의 내용은 때와 절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종 절기나 혹은 규정들, 이 절기들은 의식법과 시민법과 관계된 것으로서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 시대에 속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성취된 이 현 시대는 더 이상 이 규정이 문자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켰던 실체가 완성된 이 신약 시대에도 십일조 규례를 과연 지켜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십일조 제도는 구약 의식법으로서 신약 시대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또 하나의 다른 주장은 십일조 제도는 지금도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십일조 제도가 율법에서 생겨나기 전에도 앞서 제가 창세기 14장 28장을 언급했죠. 그때도 십일조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이 말씀에 호소해서 십일조는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호소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효력을 상실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 제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십일조 제도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죠. 그러면 십일조 제도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중에 어느 법에 속하지요? 이 부분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의식법에 속한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의식법에도 속하지만 시민법에도 속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민법에도 속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어떤 용도로 썼지요? 레위인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썼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 예산으로 쓴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예산으로 써서 어떤 분들은 의식법뿐만 아니라 시민법에도 속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덕법에는 속하지 않는가? 물론 도덕법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은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이죠. 도덕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 법을 어떻게도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문자적 방식으로 실행해서는 안 되지만 도덕법의 정신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도덕법, 의식법, 신법 이렇게 나눠놓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이 신학의 카테고리 안에 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어떤 지성, 우리의 성에 대한 이해를 볼 때는 좀 우리에게 좀 과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처럼 법을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11조 제도를 의식법으로 보든 아니면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보든 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11조는 더 이상 구약적 방식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시대보다 더 충만한 계시가 주어진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봐야 돼요. 햇빛이 있고 촛불이 있으면 같은 값에 햇빛에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 이 신약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율법 이 내용, 이 의식법과 심의법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본문은 네 군데 딱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그리고 18장 22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여기에 네 군데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11조 제도를 설명하거나 시행을 하도록 마치 규칙령이나 시행령처럼 말씀하고 있는 이런 문맥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11조를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그 상황에서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히브리서 7장에도 11조를 드린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11조 제도를 언급했지 11조 제도를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11조 제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11조 제도가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살짝 읽어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마치 정의와 궁율과 자비도 행하고 그 다음에 11조 제도도 시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배경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율법의 중요한 정신, 율법의 중요한 의의를 다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1조 제도는 하나님 저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어리고 힘든 사람들의 이웃의 피를 채우는 수단으로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사실은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행하는 바로 여기에 율법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11조 제도를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이 정의와 균일과 믿음을 행했어야만 됐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질책하는 말씀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께서 11조 제도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시행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실 것이고 사도들도 이 11조 규례를 너희들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11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후원해 줬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내면서도 11조 제도와 같은 이 물질의 표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써보낸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은 감독의 수고비를 받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얼마든지 28절 이하의 내용,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피를 채워줬다는 이 말씀을 언급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11조 규정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했지 바로 이 레위인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분 아닙니까? 목회자라고 하면 사실 레위인의 일과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바쳤던 레위인들의 피를 위해서 내었던 매 3년의 11조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언급할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어림을 처한 일로 인해서 구제금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도 바울은 얼마든지 오늘 보면 28절 이하의 내용을 언급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헌금을 말할 때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은혜, 성도를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 나누어가짐, 섬김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지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는 더 이상 구약적 방식으로서의 11조 원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용도로 말씀을 맡은 자의 피를 채우는 용도로 헌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강조하긴 했지만 구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11조 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구약의 의식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터인데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비롯해서 다른 서신서에도 왜 11조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죽은 조문으로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11조 헌금을 다 내시겠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신자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수치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조국 교회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바울은 전혀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인색함으로 내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라 하는 이런 말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자유가 너무나 커서 수치로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지금까지 양육한 양육비가 얼마인지 다 장부에다가 다 적어놓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뭐 보통 뭐 대학에 들어가지 필요한 양육비가 뭐 수억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계산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처럼 수치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구약 이스라엘은 국가교회요. 내셔널 철치입니다.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혈통과 관계없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 같은 것은 다 물론 종결되긴 했지만 그 당시 구약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신약교회는 혈통적인 교회 성격을 넘어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헌금의 필요성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과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디모데서에서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해서 자급자족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요즘에 개척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목회자 잡지들을 읽어보면 요즘 목회자들은 투잡을 가져야 된다. 사실 저유계를 거쳐갔던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대리운전을 밤에 하신 분도 계세요.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죄할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성경은 목회자가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목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텐트 메이커였던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 목사도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뭐 바울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에 떨어졌던 게 아니에요. 다 후원을 받아서 다 선교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 백성들이 십일조를 통해서 재산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피를 채워줬던 것처럼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런 피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은 구약적 방식을 그대로 시행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면만을 강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물리적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시죠? 서 계시니까 불편하니까 의자도 갖다 놓고 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니 마이크 시스템을 갖다 놓은 것이고 어두우니까 불을 달아 놓은 것이고 그래서 전기세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피로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신자가 말씀사역조라 여금 물질적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거나 또 가난한 자들을 물질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의 의무를 다했다 할지라도 신자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의식법이든 아니면 의식법과 그 다음에 시민법이든 간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의식법과 시민법이 성취된 신약시대의 상황에서는 도대체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십일조 규례가 철폐되었으니까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신약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적 방식으로 십일조를 실행하신다면 실행하신 분도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구약적 방식으로 십일조를 낸다면 어떻게 내야 되지요? 매년 소득의 십일조를 내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피를 위한 십일조도 내고 그 다음에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한 3년째 십일조도 내야 돼요. 여러분들 10분의 1을 내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3.3%를 내야 돼요. 아니 3.3이 아니라 33%죠.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구약의 십일조 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 규약 제6장 헌상 2항에 제가 교회 개척 초기부터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십일조 헌금은 소득의 10분의 1로 하는 것이 보편적 원칙이지만 소득 정도와 가정 경제 형편에 따라 10분의 1 이상이나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조국교회는 십일조를 그토록 강조할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가르쳐 놓아야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수준이 낮다. 상업적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조장하거나 아니면 10분 1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으면 11조를 빼먹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조국교회가 그렇게 10분의 1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듣고 싶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그냥 마음의 안심을 좀 얻고 싶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수치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주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수입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도록 하라. 준비하라 그 말이죠. 고린도서 1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과 자유로운 의지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내듯이 산술적 의미로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래도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드린다면 이 정도 내면 너무 가볍다라는 정도로 내시면 안 되고 이 정도 내면 내 일반 생활에 지장이 된다라는 정도로 내시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명의 공급자요, 내 삶의 원천이요, 근거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 맞지 않는 정도면 그것은 적은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너무 많이 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 그것은 많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 5천 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없죠. 이거는 하나님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지를 잘 아세요. 근데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그래도 참 이 정도는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어떤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요, 원천이요, 내 삶의 공급자라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나타낼 때, 이런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치를 정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금의 양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요구하세요. 적은 사람에게 많이 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이 내었다, 적게 내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의 형편과 비례해서 생각해야 되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정도 수입되는 분이 2, 30만 원 헌금했다고 많이 낸 거죠.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입되는 분이 한 200만 원 내었다. 그렇게 많이 내었다라고 볼 수 없죠. 경제적인 면에서 윤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더 많이 물질을 내야 될 책임이 있고 더불어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더 봉사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헌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한 사람이 교회의 물리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쩌들어 살다 보니 항상 이렇게 얼마 헌금하는가에만 사실은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따져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젊음과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쓰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 적게 내는 사람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헌금 많은 사람은 고개를 쳐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십일조 제도는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헌상행위, 저희 교회에서는 헌상이라고 말하죠. 헌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죠. 헌금하면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을 가리키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헌상,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면에서 헌상행위는 내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부분이요.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될 의무만 다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내가 누리는 정서적인 따뜻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의 이웃들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보고 그들도 이런 기쁨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삶이 동반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만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 먼저는 우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우리 헌물을 받으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삶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서 저는 무조건 11조 안 떼먹었습니다. 저 10분의 1 내었습니다. 저 의무 다 했어요. 저 세금 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헌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동냥꾼으로 만드는 매우 천박하고 완악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어려고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항상 헤아리면서 그렇게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랐기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 손길이 우리에게 인색함의 손길이 되지 않도록 즐거움과 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참으로 크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부자 청년처럼 창고를 지어놓고 자신의 소득을 쌓아가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남은 날 동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복들이 어리고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소득세를 내듯이 그렇게 내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풍성함으로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려서 주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받으시는 삶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